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단결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고 개방적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독일을 방문한 시 주석은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EU가 그동안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국제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중국과 EU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독일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중국 사이에 실용적인 협력 관계가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독일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의 최대 후원자라고 영국 민간연구소가 주장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헨리 잭슨 연구소는 최근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몇몇 아랍국이 지원하는 돈이 영국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는 사원이나 교육기관들로 흘러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수백만 달러를 들여 서구 무슬림 사회 등에 이슬람 순위파 원리주의 와하비즘을 전파해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사우디와의 마찰을 우려해 이 연구소의 보고서 경계 여부를 영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조너슨 와치텔 대변인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니키 헤일리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치텔 대변인은 또 헤일리 대사가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 유엔 대사에게 이번 긴급회의를 공개로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뻔뻔한 행위며 상황을 위험하게 악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추가로 고조시키고 있다며 세계적 위협을 막기 위해선 세계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면 미국 국방부도 어제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영내 동맹국들과 공조해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의 치료를 위해 미국과 독일 의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사법국은 류 씨 가족의 요청과 의료진과의 논의에 따라 해외 의료진을 초청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류 샤오보 씨는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류 씨는 민주화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09년 11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최근 독일은 병치료를 위해 류 씨를 출국시켜달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류 씨의 병세가 위중해 여행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류 씨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최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류 씨의 병세가 안정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 객실에 휴대용 컴퓨터, 랩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가 해제됐다고 에미레이트 항공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지난 3월 중동 8개 나라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여객기 객실에 랩톱 등 스마트폰보다 큰 전자기기를 갖고 탑승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적 항공사로 두바이에서 미국 내 12개 도시를 연결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측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새로운 안전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법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도 바로 부자 되는 법이나 돈을 버는 습관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경제 관련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신만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은 어디에서 많이 배출됐고 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의 한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이 자수성가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전 세계 40세 이하 억만장자는 모두 47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20명은 미국, 18명은 중국 출신인데요. 이 미국과 중국 출신 억만장자가 전체 80%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 연결망 서비스 기업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나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국 무인 비행기 드론 제작 업체 선전다장의 왕타오 등이 대표적인 청년 억만장자로 꼽혔는데요. 연구팀은 이 미국과 중국이 젊은 인재들에게 많이 투자하고 또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이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5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3도, 신의주 22도에서 3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2도에서 32도, 함흥 20도에서 32도, 끝으로 청진은 20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노래입니다. Hurt,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eems like it was yesterday when I saw your face. You told me how proud you were, but I walked away. If only I knew what I know today. Ooh, ooh. I would hold you in my arms. I would take the pain away. Thank you for all you've done. Forgive. Sometimes I just wanna hide, 'cause it's you I miss. And it's so hard to say goodbye when it comes to this. Ooh. Would you tell me I was wrong? Would you help me understand? Are you looking down upon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데 독일이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독일에 모이고 있는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 2명이 또 발생했고요. 이어서 중국과 인도 접경지대의 군사적 대치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회담했군요.
네. 오는 금요일부터 독일 함부르크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어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바로 독일로 이동했습니다. 이 G20 주요 참가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독일 현지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통해서 중국은 유럽연합 EU의 결속과 안정, 번영을 지지한다고 시 주석은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과 독일의 정상회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회담에서 이 국제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중국과 유럽 관계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쌍방 관계의 발전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거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유럽에서 독일의 지도국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독일이 중국과 유럽의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안정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항저우 G20 정상회의 이후에 중국과 독일의 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했다면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 독일과 중국 사이의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가 더 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지도력을 이 시진핑 주석이 높이 평가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시 주석에게 최근 국제사회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특히 중국이 다양한 국제적 현안을 처리하면서 보여준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지난해 항저우에서 시 주석을 만난 이후에 독일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시 주석이 회담에 앞서서 독일 신문에 기고도 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독일 방문에 맞춰서 디벨트의 의견란에 기고했는데요. 이 디벨트는 세계라는 뜻으로 옛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서 발행되는 이 독일에서 유일한 전국구묘의 조간신문입니다. 이 기고에서 시 주석은 다양한 통계를 들어서 지난해 중국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통상교역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국제경제협력체제에 독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또한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데에 중국과 독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G20이 개방적인 세계 경제로 가는 목표를 지켜나가는 일을 지속할 수 있기를 두 나라가 함께 희망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예, 자, 중국과 독일이 서로 친밀감을 보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독일에 도착해서 메르켈 총리와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메르켈 총리로부터 크게 환대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독일 총리실은 어제 정상회담 후에 메르켈 총리가 남편과 함께 시 주석 부부를 초대해서 비공개 만찬을 베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대학 교수로 있는 남편 요하임 자워 박사를 이 외부 행사에 동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양국 관계가 긴밀해진 것을 의미한다. 된다고 독일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중국과 독일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이 이 경제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해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또 외교 전반에서 국제 현안 참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서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 틈을 중국과 독일이 함께 파고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설했습니다. 특히 경제에서는 이 중국과 독일이 각각 세계 1위와 3위의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동력이 약해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살려나가는데도 이 독일과 중국 두 나라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독일에 도착했죠?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몇 시간 전에 독일 베를린 테겔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베를린 하얏트 호텔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 중인데요. 이후에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면담한 뒤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이번 한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논의하면서 특별하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예정돼 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예. 자, 주요 정상들이 속속 독일에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독일로 향하죠?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로 향하기에 앞서 오늘 먼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지난 1944년 나치 독일 치하에서 무장 봉기했던 폴란드인 20만 명이 학살당한 바르샤바 봉기 기념비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고요. 이후 폴란드에서 중부와 동부 유럽 12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도 참석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독일로 이동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요. 이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함께하는 3국 정상 만찬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이 G20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주로 다뤄질까요?
G20은 말 그대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모임인데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같은 서방 국가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이 참가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될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주요 국제 현안인 대테러 공조와 기후변화 현안, 그리고 난민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각국 정상들 간의 개별 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조류 독감 사망자가 또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 조류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으로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조류 인플루엔자, 쉽게 말해서 조류 독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중국에서 다시 인체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시성에서 사망자 두 명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자,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예, 중국 현지 언론은 오늘 산시성 보건당국 발표를 인용해서 최근 이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 7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처치를 받고 완치 단계에 있는데요. 나머지 2명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예. 자, 조류 독감이 올해 초 각국에서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잠잠한 것 같았는데 네. 중국에서 또 환자가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올 들어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었는데요. 유럽에서도 빠르게 퍼졌었습니다. 닭이나 오리 등을 살처분하거나 조류 농장을 폐쇄하는 당국의 조치가 이어졌고요. 하지만 인체 감염과 사망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인체 감염에 의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중국에서 관련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올해 들어 지난 5월 중순까지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숨진 사람이 230명에 육박한 것으로 중국 법제망이 집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의 최신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6월 1일까지 중국 곽지에서 환자 수가 704명에 이른다고 홍콩 위생서가 밝혔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장수성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저장성에서 89명, 광둥성에서 63명, 안휘성에서 59명이 나왔습니다.
예,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서도 환자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도 각각 3명과 1명의 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집계됐는데요. 특히 수도 베이징에서도 환자 20명이 파악돼서 이 당국이 특별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군과 인도군의 국경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인도 동북부 히말라야 인근의 시킴 지역에서 이 중국군과 인도군의 대치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군사적 대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난 1962년 이 중국과 인도가 영토 분쟁으로 전쟁을 치른 이래 이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번에 그 양국군의 대치는 왜 시작된 겁니까?
지난달 초에 중국군이 국경 근처에서 인도군이 설치한 벙커를 파괴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중국 측은 이 인도군 벙커가 있던 곳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중국인민해방군이 히말라야 산악국가인 부탄과의 국경 근처에서 도로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인도는 중국이 부탄 영토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부탄의 영토인데 왜 인도와 중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양국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시킴 지역은 중국과 인도, 부탄 이렇게 세 나라의 국경이 맞물리는 곳인데요. 중국과 인도, 부탄 이 세 나라는 이 지역 국경이 1890년 조약에서 확정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을 놓고서 이 실제적인 견해차를 보여서 종종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인도와 부탄은 이 시킴 지역이 부탄 영토라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이런 인도와 부탄 정부의 항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 국방부는 인도는 지난 1962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전쟁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룬 제틀리 인도 국방장관은 오늘날 인도는 1962년의 상황과 다르다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도 언론은 인도가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시킴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적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한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관영 환구시보는 화요일자 사평에서 사업 등의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중국인들에게 인도 사회에서 반중국 감정이 고조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축하 행사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는데요. 241번째 생일을 맞았던 미국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하와이주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입국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조부모와 손주 등을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또 연방의회에서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1년 전인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인데요. 미국인들은 이날을 미국의 생일로 기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미국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지역 지도자들과 재향군인 또 여러 학교 악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가 행진이 벌어졌는데요. 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시가 행진에는 군악대와 또 미국 전역에서 온 고등학교 악단의 이 연주와 더불어서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수리 모양의 대형 풍선 등이 관객들을 즐겁게 했고요. 또 의사당 앞에서는 비치보이스와 포탑스 등 유명 가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이날 소나기가 좀 오긴 했습니다만 행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독립기념일을 맞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어떻게 보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이 백악관 정원에서 미군 가족을 위한 피크닉을 열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애국심과 덕목,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보냈습니다.
At this moment, your brothers and sisters in arms are posted around the globe, fighting our enemies and standing watch to protect our nation.
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이 적에 맞서서 싸우고 있고 또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는데요. 미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날 그 백악관 피크닉에 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했습니까?
아닙니다. 펜스 부통령은 고향 인디애나주에서 휴가 중인데요. 인근 미시간주의 그랜드빌을 깜짝 방문하고 시가 행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 등 현지 정치인들과 함께 행렬 맨 앞에서 행진하면서 또 구경 나온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 연방 의원들도 휴가 중인데요. 대부분 지역구에서 독립기념일을 보냈겠군요.
맞습니다. 이 독립기념일 시가 행진은 정치인들이 반드시 참가하는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셸리 모어 상원의원 등 여러 공화당 의원이 시가 행진에 불참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주민들의 분노 때문인 것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이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던 이 건강보험 개혁법을 말하는데요.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에 연방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주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제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화당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 미국인들이 찬반으로 갈려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주민초청 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원들 가운데는 아예 외국 순방에 나서서 해외에서 독립기념일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자 외국에 나간 의원들은 누구인지 또 어떤 나라를 방문했는지요?
네, 공화당의 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 민주당의 쉘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이번 독립기념일 휴가 기간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는데요. 현지 미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군기지를 방문한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현지 미군 장병들이 끊임없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보통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인들은 가족 또 친지들과 모여서 핫도그나 또 햄버거를 구워 먹곤 하는데요. 이날 핫도그 먹기 대회도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뉴욕의 코니 아일랜드 공원에서 이 매년 이 핫도그 먹기 대회가 열리는데요. 핫도그는 이 빵 사이에다가 소시지를 끼운 그런 음식을 말하죠.
예.
올해 또 조이 체스트넛이라는 캘리포니아 출신 남성이 지난해에 이어서 우승을 거뒀는데요. 10분 동안 무려 72개의 핫도그를 삼키면서 자신이 지난해 세운 기록 70개를 갱신했습니다. 여성 부문에서는 라스베가스 출신 미키 수도라는 여성이 10분에 41개를 먹으면서 4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독립기념일 행사하면 역시 불꽃놀이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공원에서 집마당에서 또 휴일을 즐긴 미국인들이 밤에는 인근 학교나 광장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감상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는데요. 네, 워싱턴 DC에서는 이 잔디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워싱턴 기념탑을 배경으로 해서 또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는 이스트 강변에서 이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경우에는 1분에 2,400개의 폭죽이 터지는 등 총 6만 개의 폭죽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 현재 시행에 들어간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6월 26일에 연방대법원이 이 부분 시행을 허용하면서 지난 목요일 29일부터 행정명령이 발효됐는데요. 이 관련 절차 점검을 위해서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 이렇게 6개 나라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90일 동안 중단됐습니다. 다만 미국 국민이나 또는 미국 기관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로 했죠.
예,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그리고 형제만이 이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부모와 손주, 조카, 시댁이나 처가 식구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약혼자도 이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약혼자를 나중에 포함시켰었죠. 또 학생의 경우에는 미국 학교에 입학 허가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로 한정했는데 하지만 이런 기준을 놓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이 할아버지나 손주는 한국에서는 직계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집안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조카나 삼촌 또 이모도 꽤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제외 대상에서 빠졌네요.
네, 그러면서 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 하와이주 정부가 지난주에 현지 연방법원에 입국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이 가까운 가족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따라서 담당 판사가 이 월요일 지난 월요일까지 답변서를 보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던 겁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낸 답변서에서 가까운 가족 관계에 대한 기준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연방의회가 승인한 이민국적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이 난민 수용 역시 12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난민 수용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까지, 6일까지는 이 난민 수용이 정상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 5만 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5만 명이 다 차게 되면 난민 수용 역시 행정명령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런 이 난민 수용 방침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 난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는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여러 해에 걸쳐서 돕게 된다면서 이 역시 진실한 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월요일에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난민 단체와 난민들의 관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 의해서 비롯되는 관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야 이들 단체와 난민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 단체의 주장대로라면 행정명령의 난민 조항이 무의미해진다고 정부의 주장을 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방 상원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번 독립기념일 휴가 전에 처리하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해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50명 이상,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이미 8명이 현재 법안대로라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주에 다시 의원들이 돌아오면 타협안을 마련해서 이 표결에 붙인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의회가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목적은 같습니다. 현행 오바마 케어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이 의무 가입 조항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만약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를 할 때 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 연방 국세청이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얼마 전에 이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네. 자,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역시 본회의에서 좀 통과되기 힘든 것 아닌가요?
네, 이 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어서 통과가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IRS의 예산이 이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이행하는 데는 쓰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또 보험사나 고용주가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사회보장번호,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를 IRS에 보고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IRS는 이 번호를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를 골라내서 이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IRS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약 650만 명의 납세자가 총 30억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아기 개가 모래밭 위를 뒤뚱뒤뚱 걷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미 개 한마디 합니다. 아니 똑바로 걸어야지 왜 옆으로 걷니? 날 잘 보고 엄마처럼 걸어봐. 엄마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걸어갑니다. 예, 한국의 아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동화인데요.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보이고 지적까지 하는데 내 잘못은 보이지 않는 것. 정작 본인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꼬집는 얘기죠. 느닷없이 웬 개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메릴랜드 주인데요. 이 메릴랜드 주의 명물이 개, 블루크랩이다 보니까 문득 어릴 적 들었던 이 개 이야기가 떠올라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블루크랩으로 유명한 메릴랜드 얘기입니다.
I see crabs coming.
Yeah, look at this. 짝짓걸 즐거운 웃음소리. 커다란 테이블에 금방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개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나 이 개는 비싼 편인데 어떻게 그 비싼 개를 수북히 쌓아놓고 먹을 수 있나 싶으시죠? 그런데요, 이 메릴랜드에서는 주머니 사정이 썩 두둑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메릴랜드에는 개철이 되면 all you can eat, 정해진 돈만 내면 먹을 수 있는 만큼 양껏 마음대로 개를 먹으라는 개 전문집들이 즐비하기 때문인데요. 바다와 갈매기들, 좋은 사람들, 거기다가 먹음직스러운 그것도 수북히 쌓여있는 개들이라니 정말 신나는 일이겠죠. 미국 동부 대서양 안에 있는 메릴랜드는 미국에서도 맛 좋은 개 생산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메릴랜드 사람들에게 맥주와 블루크랩, 이 개가 빠지면 여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블루크랩은 메릴랜드의 명물인데요. 메릴랜드에서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터줏대감 사회학자 김병대 박사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메릴랜드 하면은 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네 가면은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에 개가 그려져 있어요. 네, 물론 주기는 이제 다른 겁니다만은
네.
사람들이 이제 장난 삼아서 이렇게 개를 그려요. 이제 그 1년 내내 나오긴 하지만 대개 5월 초순부터 10월 말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네.
가장 맛있을 때는 이제 독립기념일 7월 4일에서 8월 15일까지 그때가 제일 이제 맛있다고 합니다.
메릴랜드의 개는 블루크랩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기는 몸통이 보통 8cm에서 12cm 정도 이 손바닥만 하고요. 등껍질은 한국의 꽃게 비슷한 색깔인데요. 이 집게발이 사파이어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어서 블루크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물론 익히고 나면 개특유의 주홍색으로 바뀝니다. 메릴랜드 관광청의 짐 마이어 씨는 메릴랜드의 개 맛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Maryland blue crab lives all up and down the coast and all the way into South America. They hibernate in the winter.
블루 크랩은 주로 대서양 연안에 서식하고 멀리 남미 해안까지 퍼져 있습니다. 개는 겨울잠을 자는데요. 이때 살이 오르고 윤택해지고 더 맛있어지죠. 특히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체사피크만 일대는 블루 크랩이 살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 그래서 더 달고 살도 더 많습니다. 많은 메릴랜드 주민들이 여름철이면은 뜰채나 통발을 갖고 직접 개를 잡기도 하는데요. 아주 즐거운 메릴랜드의 풍습이죠.
네, 그리고 이 메릴랜드 블루크랩은 한국과는 달리 주로 쪄서 먹기 때문에 그 맛이 더 별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게를 먹을 때는 전부 이제 탕을 해 먹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통 게가 나오는 단위가 12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세는 게 그렇죠. 이제 부쉘이라고 해가지고 게 그 바구니로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한 자리에 앉으면은 대여섯 명이 갔을 때는 한 40마리, 50마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부 떠가지고 살만 먹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다르죠. 탕으로 국물을 내서 먹는 거하고 살만 먹는 거하고 넘쳐서 나중에는 그 맛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메릴랜드에서 살다 다른 지방으로 간 사람들이 제일 그 좀 받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메릴랜드 블루크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마워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메릴랜드 관광청의 짐 마이어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Incredibly delicious, you know, and we cook it like nobody else.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 우리 조리법은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고 그냥 삶고 찌는 건데 맥주를 넣고요. 게 요리 전용 양념 소금을 넣는 겁니다. 뭐 특별한 양념이 아니고요. 아무 데서나 파는 그냥 양념 소금이죠.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절대 흉내내지 못할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짐 마이어 씨는 또 메릴랜드의 블루 크랩은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And eating it's not just about the food. It's about hanging out. You know, you spend an hour.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고요.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몇 시간씩 친구들 또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게를 먹는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요. 게를 고르고 살을 잘 발라 먹으면서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겁니다. 게살 바르는데 서툰 사람들은 도와주기도 하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죠.
예, 하지만 지난 몇십 년째 자꾸만 블루크랩의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메릴랜드 주정부와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릴랜드 어민 레디 심스 씨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hen I was a young man and 50 years ago when I fished up the bay with one of my uncles.
내가 젊었을 때 한 50년 전에 삼촌과 일할 때는 물도 아주 깨끗하고 블루크랩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사람들도 늘어나고 점점 쓰레기도 늘고 오염되고 있죠. 블루크랩도 전보다 훨씬 안 잡히고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다행히 주 당국과 어민들, 환경보호운동가들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 노력과 수확량 규제 등으로 최근 들어서는 다시 개체수가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릴랜드의 주도는 애나폴리스라는 곳인데요. 아주 잠시긴 하지만 한때 미 연방정부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김병대 박사의 도움말입니다.
애나폴리스는 원래 미국의 잠시 DC로 오기 전에 그 미국의 수도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워싱턴 DC를 메릴랜드에서 땅을 기부했거든요.
네.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에서 땅을 반씩 기부를 해서 워싱턴 DC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화이트하우스를 짓고 연방기관을 졌는데 그 짓는 동안에 메릴랜드 애나폴리스가 지금 물론 이제 주의 수도죠. 주수도지만은 그때 연방 정부 수도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나폴리스에는 그 유명한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해사는 상당 부분을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방을 하지 않는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을 공개하기 때문에 가서 한번 구경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애나폴리스가 미국의 주도긴 하지만 메릴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는 볼티모어라는 곳인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미국 동부에서는 세 번째로 큰 항구인데 요즘은 그 규모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동부 지역으로 진출하는 한국산 자동차라든지 한국산 식품들이 이 볼티모어 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릴랜드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오션시티라는 곳인데요. 오션시티, 말 그대로 이 대서양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쪽빛 물빛에 대서양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 메릴랜드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시원한 파도, 갈매기들이 손짓하는 이 오션시티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예,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블루크랩으로 유명한 메릴랜드주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n a mad rush, in a mad rush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e in a mad rush?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hy are you huffing and puffing?
Well, it's because I was in a mad rush to get to the bank on time to deposit my cash. Plus, the bank was about to close soon.
Ah, I se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묻습니다.
Why are you huffing and puffing?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이니? 그러자 제이슨이 답하는데요.
Well, it's because I was in a mad rush to get to the bank on time to deposit my cash. Plus, the bank was about to close soon.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려고 굉장히 서둘렀거든. 은행 문 닫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이야. 라고요. 그러자 저도
I see.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a mad rus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hy are you huffing and puffing?
Well, it's because I was in a mad rush to get to the bank on time to deposit my cash. Plus, the bank was about to close soon.
Ah, I see. Today's expression is in, I-N, in a mad, M-A-D, mad, rush, R-U-S-H, rush, in a mad rush. When you are in a mad rush, you are in a wild hurry. In a mad rush에서 mad, mad는 미친. 그리고 rush, R-U-S-H, rush는 서두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a mad rush라고 하면 너무나 급해서 미친 듯이 서두르다거나 급하게 몰려들다는 뜻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서두르는 급한 상황에 쓰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급하게 은행에 다녀온 모양입니다. 제가 제이슨에게 왜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냐고 묻자 제이슨은 은행 문이 닫기 전에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Well, it's because I was in a mad rush to get to the bank on time to deposit my cash. Plus, the bank was about to close soon. 라고요. 네, 이렇게 엄청 서두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n a mad rush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Why is Paul always in a mad rush? 는 왜 폴은 항상 미친 듯이 서두르고 있지?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y are you huffing and puffing?
Well, it's because I was in a mad rush to get to the bank on time to deposit my cash. Plus, the bank was about to close soon.
Ah, I see. Let's review. When you are in a mad rush, you are in a wild hurry. In a mad rush. In a mad rush. In a mad rus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샘 스미스가 부른 I've Told You Now,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know what I mean. It's like walking in the heat all day with no order. It's like waiting for a friend, watching everybody else meet theirs on that corner. Or losing in an argument, although you're right, can't get your thoughts in order. Still I refrain from talking at you, talking on. You know me well, I don't explain, but what the hel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6년 7월 5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비키니 수영복이 세상의 첫 선을 보입니다.
French designer Louis Rayard paraded a model down a Paris runway in a new two-piece bathing suit that he called a bikini.
여성의 가슴과 아래 부분만을 작은 천으로 가린 이 비키니 수영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비키니 수영복을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인 루이 레아르와 자크 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수영복을 며칠 전 미국이 핵실험을 실시한 태평양 마셜군도 비키니 섬의 이름을 따 비키니로 명명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이 핵폭탄만큼이나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대로 비키니 수영복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법적으로 이 비키니 수영복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프랑스 영화 배우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비키니를 즐겨 입으면서부터 비키니 수영복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1996년 7월 5일 오늘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윌머트 박사와 키스 캠벨 박사가 세계 최초의 포유동물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6년생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이 제거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시켜 이를 대리 모양에 착상시킨 뒤 새끼 양을 낳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 동물인 이 양의 이름은 돌리로 명명됩니다. 로슬린 연구소의 성공적인 복제는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동물 복제가 장차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인간 복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 협약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